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2차 대전 중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활약하고 전역 후에는 제34대 대통령을 지낸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4년 6월 6일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연합군의 육해공 15만 6천여 명은 함포 사격과 공중 지원을 받으며 독일군의 치열한 방어를 물리치고 노르망디에 상륙했습니다.
이른바 D-Day로 불리우는 이 작전으로 교두보를 마련한 연합군은 파리를 해방했으며 유럽 대륙에서의 전세는 바뀌고 결국 독일은 패망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을 총지휘한 인물은 미국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아이젠하워 장군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제3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아이젠하워는 한국전쟁에서 일단 청성을 멈추게 했고 미국 인종 문제 해결에 주력했습니다. 본토 각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을 건설했으며 시민복지와 사회보장제를 강화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우주 경쟁에서 소련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설립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탈하고 친근해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는 1890년 10월 14일 텍사스주 데니슨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7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아이크라는 애칭으로 불리웠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별로 뛰어나지 않아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는 대신 육군 사관학교, 즉 웨스트포인트에 들어갔습니다.
1915년 아이젠하워는 반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 육사를 졸업했습니다. 소위로 임관된 아이크는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 있는 군기지에서 복무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그곳에서 매미 제네바 다우드라는 여성을 만나 1916년에 결혼했습니다.
청년 장교 아이젠하워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유럽으로 가고 싶었지만 발령이 날 무렵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아이젠하워는 캔사스주에 있는 육군지휘참모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245명 동기생 중 1등으로 그것을 졸업하고 존 퍼싱 장군의 전속 부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존 퍼싱 장군은 1차 세계대전 중 미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퍼싱 장군 후임인 맥아더 사령관 밑에서도 계속 전속 부관을 맡았습니다. 그는 맥아더를 따라 1935년부터 39년 사이 필리핀에서도 복무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군에서의 진급이 매우 느렸습니다. 1920년에 소령, 1936년에 중령이 됐으니 한 계급 승진에 무려 16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준장으로 진급한 것은 1941년 9월 그의 나이 52살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고속 승진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해 소장, 다음에 중장, 1943년에는 대장, 1944년 나치 독일 항복 직후에는 군 최고 지위인 별 5의 원수가 됐습니다. 중령으로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원수가 되기까지 불과 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자 조지 마셜 미 육군참모총장은 아이젠하워를 워싱턴으로 불러 중책을 맡겼습니다. 중장으로 진급한 아이젠하워는 1942년 11월 연합군의 북아프리카 횃불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한 그는 이어 1943년 시실리 섬과 이탈리아 본토 진격에 성공해 로마 탈환의 길을 열었습니다.
군 지휘부는 아이젠하워의 능력을 인정해 그를 1943년 나치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유럽을 침공하는 연합군 총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그에게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연합군의 단합이 필요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군과 정치 지도자들이 제각기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아이젠하워는 때로는 리더로, 때로는 중재자로 이들을 잘 융합해 하나의 힘으로 이끌어냈습니다.
1944년 6월 6일 15만 명이 넘는 연합군 병력은 영국 해협을 건너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이 상륙 작전으로 연합군은 8월 25일 파리를 해방시켰으며 유럽의 전세를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돌려놓았습니다. 1945년 영웅적인 환영을 받으며 귀국한 아이젠하워는 육군 참모총장이 됐습니다.
아이젠하워는 1948년 현역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뉴욕에 있는 명문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생활은 잠깐이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에게 새로 출범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나토에서 단일 지휘체계의 연합군을 창설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한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으려는 전략이었습니다.
1952년 미국 공화당은 아이젠하워에게 접근해 당에 들어와 대통령 후보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인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이를 수락하고 전역했습니다. 그는 같은 해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당의 후보 공천을 획득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로는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던 리처드 닉슨을 선택했습니다. 공화당은 아이젠하워의 애칭인 아이크를 사용해 I like Ike라는 선거 구호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You like Ike, I like Ike, everybody likes Ike for president. 아이젠하워는 민주당의 애들라이 스티븐스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1953년 1월 20일 제3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Dwight D. Eisenhower do solemnly swear. I, Dwight D. Eisenhower, do solemnly swear that you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두 임기 동안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데도 중요한 여러 건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뉴딜 정책이나 페어딜과 같은 전임 민주당 대통령들의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사회보장, 최저임금제를 강화하는 한편 보건, 교육, 복지부를 신설했습니다.
1956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미국 본토의 모든 주를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것으로 총 7만 8천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사업이야말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사라고 말하고 미국의 번영은 물론 늘어나는 인구와 팽창하는 경제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군 출신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국가 방어를 위해서도 신속한 교통망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표지판도 방패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사업이라 반대도 많았지만 이는 오늘날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산업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흑백 분리 학교 제도에 반대하는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소송이 열렸을 때 적극적으로 민권 운동가들을 지지하는 태도는 자제했지만 엘라베마주에는 연방군을 보내 흑인 학생이 백인 학교에 통학하는 것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공화당 대통령이었지만 국내 정치에서는 온건한 노선을 고수했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민주당에 더 가깝기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1952년 한국을 방문해 전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듬해인 1953년 정전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60년에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인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61년 1월 2차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그는 퇴임 연설에서 군산 복합체가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We must guard against the acquisition of unwarranted influence, whether sought or unsought, by the military.
그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방위산업체가 무제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방위가 기술의 발전을 필요로 하지만 군과 대기업의 결속은 정부의 국정운영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터 계속되는 비판을 견뎌야 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러나 전 임기 동안 높은 지지도를 유지했습니다. 퇴임 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의 농장에서 회고록을 쓰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전쟁 때는 연합군을, 대통령으로서는 각 정파와 인종을 하나로 묶기 위해 노력했던 아이젠하워는 1969년 3월 워싱턴의 월터 리드 육군병원에서 79세로 타계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2차 대전 중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활약하고 전역 후에는 제34대 대통령을 지낸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